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벌써 두 달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6월 12일 열렸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미북 정상회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사적인이라는 수식어와 어울리게 미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주화가 제작됐었습니다. 발행 직후부터 화제였죠. 기념주화는 당초 미화 25달러로 판매 가격이 정해졌지만 사전 주문이 급증하고 관심이 커지면서 동전 속의 그림과 글씨가 바뀌면서 또 가격도 50달러와 100달러로 올랐습니다. 처음에 공개됐을 당시에는 없었던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한 판문점 선언의 문구가 포함되고 또 역사적이라는 표현도 추가됐습니다. 주화의 앞면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 아래 평화회담, Peace Talk이라는 글이 쓰여 있고요. 뒷면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와 번영, 한반도 통일을 위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다라는 문구가 주화 둘레에 새겨져 있습니다. 미 백악관의 기념품 관리의 말에 따르면요, 이 주화는 이미 지난달 중순에 첫 발행분이 매진됐었다고 합니다. 기념주화가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의 성공적인 평화회담과 또 정상회담을 기념화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유일한 공식 기념주화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는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역사적인 정상회담 자체보다는 두 나라의 회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기념주화의 이런 인기도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도록 하죠. Maroon 5가 부릅니다. Girls Like You 들어보시죠.
It's been 24 hours, I need more hours with you. You spent the weekend getting even, ooh. We spent the late nights making things right between us. But now it's all good, babe. Roll that backwood, babe. And play me close. 'Cause girls like you run.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마리화나 측정기. 2012년 이후 미국의 29개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뒤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콜로라도주의 경우 무려 14%가 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운전 중 마리화나 흡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강제 측정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는 등 단속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5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소재 하운드 랩스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측정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마리화나 복용 여부를 분석하는 측정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러거라이저라는 장치인데요. 입안 곳곳을 문지른 탐지봉을 분석 장치에 넣으면 마리화나를 얼마나 흡입했는지 수치가 나옵니다. 하운드랩스의 최고 경영자 마이크 린 씨는 마리화나에서 발견되는 향 정신성 물질 THC를 호흡 이용 음주 측정 방식으로 측정해낼 수 있는 일회용 카트리지 측정기를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측정기는 2시간 이내에 마리화나를 복용했을 경우 탐지해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마리화나 복용 후에 2시간이 THC가 작용하는 피크 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도 영장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타액을 강제로 채취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9개 주가 기분 전환용 마리화나 복용을 합법화했고 31개 주에서는 치료용 대마초 복용을 승인한 상태인데요. 나머지 12개 주는 마리화나를 특정 질병 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2018 평화의 물결. 바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희망의 물결상을 받았습니다. 인권단체 로버트 케네디 휴먼라이츠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올해 희망의 물결상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케네디 전 의원의 애칭인 보비 케너디를 언급하며 그가 자신의 영웅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는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길 바랬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다른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믿음으로 처음 공직에 진출했다라고 수상소감 밝혔습니다. 올해는 케네디 전 의원이 사망한 지 50년이 되는 해인데요. 존 F. 케네디 미 전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는 미 법무부 장관과 뉴욕주 상원의원을 지냈고 1968년 미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참가했지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 만든 이 단체는 매년 재계, 연예계, 공공부문, 활동가 부문 등에서 사회 변화에 헌신한 지도자를 뽑아 희망의 물결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디스커버리 채널 최고 운영자인 데이비스 제슬러브, 의료보험회사 휴메나의 CEO 브루스 브루사드, 전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 등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2일 뉴욕에서 열립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이번 주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정부가 최근에 다시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으로 북한산 석탄이 유입된 의혹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기사는 북한산 석탄 반입했던 선박이 한국 평택항에 정박 중이라는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다는 지적을 받은 제3국
네,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유입한 것으로 알려진 선박이 모두 두 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으로 운송한 리치 글로리호 그리고 스카이 엔젤호 이렇게 유엔이 지적한 선박은 두 척입니다.
네.
그리고 VOA 취재 결과 이 선박들이 지난달까지 추가로 최소 20여 회 이상 한국을 다시 입항했지만 한국 정부가 억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 한국 언론에서 같은 혐의로 한국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선박이 세 척이 더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보도를 한 건 한국에서 뭐 종합편성 채널로 불리는 채널 A 방송인데요.
네.
여기에서는 문제의 선박 세 척이 벨리즈 선적의 샤이닝 리치호 그리고 진릉호 또 파나마 선적의 안치 안조우 66호라고 보도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한 대가 최근에도 한국에 정박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VOA가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살펴본 결과 이 가운데 샤이닝 리치호가 한국 시간으로 8월 2일 오후 7시부터 한 사흘 정도죠. 4일 오전 7시 현재까지 한국에 있는 평택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는 이 선박이 한국항을 떠났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뉴스는 이번 주 많이 본 뉴스 세 번째 뉴스인데요. 바로 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역시 마린 트래픽의 그 자료를 보면 샤이닝 리치호는 한국 시간으로 4일 오후 2시 32분경에 정박 중이던 평택항에서 제3국으로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서 언급한 진릉호도 최근에 한국 항구에 며칠간 정박했다가 출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를 두고 한국 내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외교부는 네, 진릉호가 싣고 온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확인이 됐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서 아무런 위반 사항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 내에서 이 북한산 석탄 유입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존 볼튼 미 국가안보보좌관하고 한국 고위 인사가 석탄 문제에 대화를 나눈 걸로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지난 7일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문제를 놓고 통화를 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돼서 한국 정부의 수사 상황을 설명을 해줬고 또 기소를 포함해서 한국 법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은 미국 역시 기존 제재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이는 제재 회피를 확실히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볼튼 보좌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언론하고 자주 인터뷰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사실 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에만 폭스, PBS, CNN 등에 출연을 했습니다. 물론 북한 이야기만 한 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 경제 제재를 보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7일부터였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언론 출연도 좀 잦아진 것 같고요. 또 물론 북한 문제도 많은 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두 번째로 많이 본 뉴스, 함지아 기자가 취재한 볼튼 보좌관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라고 말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네.
볼튼 보좌관은 북한에게 필요한 건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게 필요한 건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비핵화에 필요하다고 미국이 느끼는 조치들을 북한이 아직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제재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볼튼 보좌관이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최근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미군 유해는 송환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튼 보좌관은 이 유해 송환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오래전에 발발한 전쟁의 유해를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다소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또 그들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유해 송환을 놓고 우리와 어떤 협상도 할 필요가 없다.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볼튼 보좌관이 폼페오 장관이 다시 평양을 갈 수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김정은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뭐 이날 언론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비핵화 관련돼서 협상할 수 있고 그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볼튼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시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게 또 뉴스가 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폭스 뉴스에 출연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이내에 비핵화를 하기로 약속했다라는 발언, 백성원 기자가 소개한 뉴스인데요. 이번 주 많이 본 뉴스 네 번째 기사이기도 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실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순진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난
말했습니다.
5일에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볼튼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1년 안에 비핵화를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직접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핵폭이라는 전략적 결정을 한다면 이런 약속은 그러니까 1년 안에 비핵화를 하는 거는 실현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볼튼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핵폭이 결정을 내린 걸로 보고 있는 건가요?
볼튼 보좌관은 현재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내에서 북한의 실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 순진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1년 안에 비핵화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뭐 상당히 의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뭐 조건이 맞으면 비핵화를 빠르게 진행해서 1년 안에 끝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단계적 그리고 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한 사실에 비춰볼 때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뭐 체제 안전 보장이나 뭐 경제 제재 해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이제 뭐 두 달이 됐는데
예.
현재 비핵화 협상은 좀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두 달이 글쎄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네.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아직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조치의 내용 그리고 시한을 정하는 시간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시간표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양측이 구체적인 시간표에 합의를 하고 적극 이행해 나간다면 1년 내에 목표 달성은 지금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볼튼 보좌관이 지난달에도요. 1년 내에 북한 비핵화가 목표다라는 언급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보면 그때는 이 말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이다. 이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발언을 처음으로 한 게 7월 1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였는데요. 이 발언이 나간 이후에 국무부에서 기자들이 논평 요청을 했는데 그때 국무부 대변인은 일부 개인의 견해로 일축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흔히들 볼튼 보좌관을 두고 대북 강경파다라고 불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의 인터뷰는 비핵화가 답보 상태에 있는 시점에 이루어져서 더 주목되는데요.
그렇죠.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용어인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 이런 단어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네.
또 폼페오 장관의 추가 방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화보다는 비핵화 실행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평가하면서 미북 간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직접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폼페오 장관 간의 발언과는 분명히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
볼튼 보좌관하고 전혀 다른 평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들과의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인데요.
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네.
볼튼 보좌관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네.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볼튼 보좌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합의 이행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의 경우 정상회담 이전의 조치라는 이야기고요.
네.
또 이때 일부 국가들의 언론, 기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국제검증단은 참관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유효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요,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들이 모두 6.12 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졌나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뭐 주체적인 조치였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이런 것들이 모두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종의 신뢰 구축 조치의 차원으로 북한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를 위한 서해 위성발사장 폐쇄는 물론 정상회담 이후에 시작됐습니다만 이때도 역시 참관단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때문에 볼튼 보좌관의 관점에서는 이게 무슨 유효한 비핵화 조치는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뭐 하지만 북한이 또 한국전쟁 미군 유해를 송환한 건 정상회담 이후 아닌가요?
네. 유해 송환은 분명히 이제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한 겁니다만
네.
볼튼 보좌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핵화와는 무관한 조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3명을 석방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반면에 볼튼 보좌관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과 새로운 관계 수립 약속의 이행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한테 한 약속, 뭐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새로운 관계 수립 약속을 위해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볼튼 보좌관의 판단에 따르면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쪽이 북한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게 없기 때문에 가령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비핵화와 관련되는 의미 있는 조치를 북한이 이제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걸까요?
볼튼 보좌관이 PBS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검증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국제 사찰단 참관단이 북한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다시 방문한다면 이 부분을 협상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해리 해리스 한국 주재 미국 대사 지난 2일에 서울에서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도 조금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움직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상당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정상회담 이후에 미북 간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장은 비핵화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 일리향, 뭐 평화를 위한 조치, 그리고 관계 정상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균형적,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우리가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니까 미국이 행동에 나설 차례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국으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네. 자, 이래서일까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요구일 텐데.
네.
물론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와 관련돼서 계획된 게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지금 상황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북한은 실제로 그런 바람을 뭐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리용호 외무상은 최근 미국 내 기류를 수뇌부 우도와는 다른 것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네.
그런 지적이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재촉일 것 같고요.
네.
또 지난주 미국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9월에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를 했는데요.
예.
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벌써 마지막 뉴스 살펴볼 시간이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많이 본 뉴스는요. 미국 국무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연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한 한국 현대그룹 회장의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게 국무부의 입장입니다. 뭐 네. 앞서 이야기해드린 볼튼 보좌관의 생각도 같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 현대그룹 대북 사업의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현정훈 현대그룹 회장이 3일에 북한을 다녀와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한으로는 저 금강산 관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무부 대변인실에 BOA가 논평을 요청했는데요.
네.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돼서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보장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북한과 관련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 실태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나요?
예.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국무부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연간 1억 5천만 혹은 3억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신문이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도 만 명 이상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등록됐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이렇게 다섯 번째로 많이 본 기사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이번 주에는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유입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보도 살펴봤고요. 또 최근에 언론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북한 관련 발언 짚어봤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독자의 선택 박형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존 레전드가 부릅니다. All of Me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이 워싱턴의 한 민간단체가 탈북자들에게 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사례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9년 전에 태국으로부터 비친군들 딸 16살짜리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제가 꿈나라에 왔다는 것보다 너무 지옥 같은 나라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아이를 16살짜리 데리고 왔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희망을 안고 왔는데 아주 그 밤에는 청소한 남인 그런 아파트에 제가 가 있었어요. So she first
came with her daughter. 북한에서 원산경제대학을 졸업하고 배급소 기표 업무를 하며 큰 어려움 없이 살았던 50대 탈북 여성 그레이스 김 씨. 태국 난민수용소에서 2년 8개월의 기다림 끝에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정착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잡고 아무것도 모른 채 미국에 온 딸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기에 미국에 오자마자 일을 시작했지만 처음 5개월 동안은 돈을 받지도 못하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루에 제가 한 달에 보통 5조합을 뗐어요. 지금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16살짜리 아를 데려왔지만 1년 동안 그로서리라는 건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더 버틸 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차를 하나 사가지고 노수라는 데 가서 제가 잔디 깎는 기계를 제가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분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잔디를 깎으면 어디서 돈을 버는가 백인 동네 가는데 제가 백인 동네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거기 사인을
김 씨는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닥치는 대로 일했고 미국에 온 지 2년도 안 돼 큰 돈을 모아 집을 산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집장만을 하고 생선가게 사업을 시작한 그레이스 김 씨는 이후로 탄탄대로일 줄만 알았던 사업도 고전을 겪어야 했고 하루 매상이 $20도 안 됐던 날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리치몬드에서 생선을 직접 팔고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운영했던 그레이스 김 씨. 최근 사업체를 팔고 리치몬드 인근에 집을 짓고 이사갈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알려진 탈북 여성 그레이스 김 씨는 동전 하나 없이 미국 땅을 밟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신용을 쌓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으로 돌아가 고아원과 양로원을 하고 싶어합니다. 30대 탈북 남성으로 미국에 정착한 지 7년 만에 미 연방정부 공무원이 된 조성우 씨는 농장에서 말을 키우며 살고 싶었던 꿈으로 미국에 온 자신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찾기까지의 혼란과 고민 그리고 현재 자신의 꿈을 나눴습니다. 조성우 씨는 미국 내 탈북자로 세계은행에서 일한 첫 탈북자인 동시에 미 노동부 통계청의 연구조수로 채용됐습니다. 조 씨는 세계은행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의 학자로서의 발전을 위해 다른 길을 찾은 끝에 좋은 기회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자신에게 혜택을 준 미국 정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현재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탈북자 창업과 채용 포럼은 미국 내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를 탈북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땀을 흘려 일하고 사업가로 성공했거나 일찌감치 학교에 들어가 학자로 경력을 쌓고 발전해가는 탈북자 사례를 통해 탈북자들의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고 이런 사례들이 한국과 미국 내 탈북자들의 질적인 성장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게 된다는 취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민간단체 더 브릿지는 2012년에 설립된 민간단체로 한국과 미국의 본부를 두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현지인들의 창업과 채용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크라우드 펀딩, 기금 모금 방식으로 재정을 마련해 실제 창업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활동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기부를 받은 수혜자는 원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상환 조건은 탈북자들의 형편에 따라 나누어 상환하며 기한과 할부금은 스스로 정합니다. 이들의 원금 상환은 또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더 브릿지의 황진솔 대표는 VOA에 이번 포럼에 참여한 미국 내 탈북자들의 성공 사례에 관심을 둔 계기는 한국 내 탈북자들의 창업 사례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는 경험 때문입니다.
한국은 아시겠지만 한 3만 명 정도잖아요. 그중에 한 7, 800명이 창업을 하셨어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근데 대부분 약간 자영업이나 이런 뭐 식당, 혼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타겟은 조금 더 규모 있게 스케일러블하게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자기 혼자 뭐 어떤 사업이든 상관없어요. 운수업도 좋고 요식업도 좋지만 혼자 사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하나 나 혼자 하는 것과 동일한 식당을 다섯 개의 브랜치를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자는 좀 스케일업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황 대표는 탈북자들의 창업에 필요한 멘토 역할을 해줄 사업가나 전문 직업인을 연결하고 이들의 문화와 전문 분야에서의 소통을 돕는 중개자까지 더해 3인 그룹, 브릿지 그룹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할 시티즌 펠로우 역할이 탈북자들의 창업과 채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을 찾는 것도 브릿지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개최한 목적도 성공적인 정착을 이룬 탈북자들이 다른 탈북자들의 멘토가 되고 이들이 필요한 탈북자들과 탈북자들을 도울 시티즌 펠로우와 멘토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포럼의 참석자들 가운데는 이미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경제학 박사로 현재 워싱턴 지역 내 민간단체 뉴 라이프 파운데이션을 이끌고 있는 이윤주 박사가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윤주 박사는 VOA에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채용을 돕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탈북자들이 네트워킹을 해서 멘토, 멘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주는 거.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탈북자하고 한국에 있는 탈북자가 또 연결시켜줘서 미국의 엔바이러먼트가 다르고 오퍼튜니티가 다르고 나만의 오퍼튜니티가 다르니까 서로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해서 베타 소사이어티 베타 오퍼튜니티 찾아갈 수 있게 미국에 있는 사람.
이 박사는 오늘 포럼에 소개된 두 명의 탈북자가 좋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오늘 대표적으로 완전히 투 그룹.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프로페셔널 나가는 거. 그다음에 그레이스는 그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성공을 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델 투 모델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앞으로 젊은 사람들 학교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어떤 학교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스칼라십이 어벨러블한가 특히 그 탈북자들한테 어벨러블한 그 스칼러십 같은 거를 인트로듀스하는 그런 매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탈북자를 위해서 여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석세스풀한 비즈니스맨들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부터 라지 비즈니스 그러니까 처음에는 1%, 2%, 5% 스몰 비즈니스에서 시작해서 점점 무법 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사는 북한의 경제 개방이 이뤄졌을 때 성공한 탈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런 활동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이 된다거나 통일은 안 돼도 경제 북한의 경제가 열렸을 때 북한에 가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배운 것밖에 모르지만 여기 미국 와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다른 모델로 개발하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북한 사람들이 생각 못했던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하자면 그 여기서 번 돈을 갖고 투자를 한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들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탈북자들이 살면서 빌드업한 릴레이션십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이런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가서 북한에 그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미국 메인스트림 오가니제이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배운 널리지와 지식을 갖고 북한에 가서 이제 보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드뱅크에서 일하고 미국 정부에서 일했으면 그 지식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 얘기죠.
황 대표 역시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의 기업이 들어서고 투자자들이 몰릴 텐데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며 브릿지의 이런 활동은 시범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번 포럼이 미국 내 탈북자들의 창업과 채용을 돕는 시작이라며 미국 내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하퍼스 페리 마을 공격을 이끈 존 브라운은 극단적인 노예 폐지론자였습니다.
저는 노예제를 끝내기 위해 싸우다가 죽을 때가 되면 기꺼이 죽을 겁니다.
존 브라운은 일부 노예 폐지론자들의 지원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고 비밀 자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설사 반란이 실패한다 해도 북부와 남부 사이엔 내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퍼스 페리 마을에서는 존 브라운과 민병대 사이에 오랜 대치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존 브라운은 항복을 거부했고 결국 해병대 공격이 시작되면서 존 브라운의 반란은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5부 에이브라함 링컨의 등장.
존 브라운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 버지니아의 하퍼스 페리 마을을 공격했다가 진압됐다는 소식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은 존 브라운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신문은 존 브라운의 공격은 전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존 브라운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에서는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북부 사람들은 남부에서 하루빨리 노예 반란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퍼스 페리 마을을 공격한 건 존 브라운뿐 아니라 전적으로 북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부에서 노예 반란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우리 남부인들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하퍼스 페리 마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예방을 해야 하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군법이 시행되고 있고 노예 소유주들은 반란의 기미가 보이는 흑인은 태형을 가하거나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존 브라운 같은 정신 나간 자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니 모두 정신 똑바로들 차립시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데 대한 두려움은 남부인들을 하나로 결속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부유한 노예 소유주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연방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왔습니다. 존 브라운의 하퍼스페리 마을 공격 사건이 벌어진 뒤 남부인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존 브라운 같은 작자가 또다시 나타나 우리를 공격한다면 나 역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총을 메고 나설 겁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노예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어떤 결과에 놓이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존 브라운을 즉각 처형해야 합니다.
존 브라운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퍼스페리 마을 공격 사건이 일어났던 버지니아에서 강하게 퍼져갔습니다. 존 브라운의 재판을 연방법원에서 관할할지 아니면 주법원에서 관할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존 브라운의 공격은 버지니아주 경계선 안에서 일어났지만 존 브라운이 점거했던 재산은 연방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방법원 재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공격 사건이 일어났던 우리 버지니아주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렇잖아도 잔뜩 흥분해 있는 군중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고 또 감옥을 공격해 존 브라운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존 브라운은 하퍼스페리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찰스타운에 구금돼 있었습니다. 찰스타운 법원은 존 브라운을 변호해줄 변호사 두 명을 선임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세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존 브라운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존 브라운은 버지니아 주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에 대한 반역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둘째, 존 브라운은 노예들이 주인에게 반항하도록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예 반란 음모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셋째, 존 브라운이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건 오직 자기 방어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존 브라운에 대한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배심원들은 존 브라운에게 내려진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노예 반란을 주도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노예들을 몇 명이라도 해방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가려는 거였습니다.
판사는 존 브라운에게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존 브라운 지지자들 가운데 한 명은 존 브라운을 감옥에서 탈출시킬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존 브라운은 도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를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망가서 살아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수형을 당하겠습니다.
1859년 12월, 존 브라운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존 브라운이 교수형으로 죽음을 맞은 소식은 전국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부 사람들은 존 브라운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존 브라운의 죽음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사건보다 그리고 지금까지 쓰여진 노예제 반대에 대한 어떤 유인물이나 책자들보다 더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북부의 이런 분위기에 비해서 남부에서는 존 브라운이 처형됐다는 소식에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남부의 이런 반응은 존 브라운의 죽음을 슬퍼하는 지지자들을 분노에 떨게 했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서 1860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남부는 노예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연방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860년 미국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나라가 분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희망을 얘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 대통령이 국가를 제대로 장악하기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도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예 문제 때문에 남부주들은 금방이라도 연방에서 탈퇴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엘라 메이가 부릅니다. Mood Up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Boy, you do something to me. Ooh, no, I'll never get over you until I find something new that gave me high like you do. Yeah. Ooh, no, I'll never get over you until I find something new that gave me high like you do. Listen to my heart go bottom, boot up, beat it up.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입니다.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Aren't you complaining a little too much? 야, 너 불평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하자 제가 No, I don't think so.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You actually are. You've been complaining for the last hour. Enough is enough. 사실이 그렇잖아. 지금 벌써 한 시간째 불평하는 거야.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합니다. We'll keep today's expression, enough is enough,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Aren't you complaining a little too much?
No, I don't think so.
You actually are. You've been complaining for the last hour. Enough is enough.
Fine, fine. Today's expression is enough. E-N-O-U-G-H. Enough is, I-S, is enough.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This expression is usually said with an emphasis. It means that something is enough and there should be no more. It basically means stop.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들으면 싫어지죠. 기분 나쁜 소리야 오죽하겠어요. 상대방 말이나 행동을 더 못 참겠다 싶을 때 단호하고 화난 목소리로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이라고 해보세요. 상대방이 뜨끔해서 금세 움츠러들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그만하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enough is enough 입니다. 이제 그만 좀 해둬. 그만하면 됐어. 더는 안 돼. 라는 뜻이죠.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Stop nagging me. Enough is enough. 라고 하면 잔소리 좀 그만해. 그쯤 했으면 됐잖아.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Gary, you've borrowed money from me too many times. Enough is enough. 라고 하면 너 나한테 돈을 너무 자주 빌려가는 거 아니니? 이제 그만 좀 하지. 라는 말입니다. 네, 이제 enough is enough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ren't you complaining a little too much?
No, I don't think so.
You actually are. You've been complaining for the last hour. Enough is enough.
Fine, fine. Let's review. Enough is enough means that something is enough and there should be no more. It basically means stop.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